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4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사드 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계획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카터 장관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선 이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한국과 미국 두 동맹의 결정사항이라면서 이를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안 안보회의에서 한민구 장관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방부의 또 다른 관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조만간 공개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사드 배치에 있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 실무단을 운영해왔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다섯 번 연속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세계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1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행한 연설에서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나는 일본과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그리고 많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미군 주둔 비용을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한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일 외교와 안보에 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상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의 무임승차론과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대화를 공략한 트럼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쇠퇴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화당의 경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미 중부 인디애나주 엘크하트를 방문해 공화당이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들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한 경제 공약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을 폐기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누가 감히 월가에 대한 규제를 약화하겠느냐는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며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잊었느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 경제를 망치려는 사람들에게 투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프랑스 파리 회담이 당사국들의 불참 속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평화협상 중재에 적극 나섰지만 회담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케리 장관은 3일 회담에 참석한 뒤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별도로 만나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파리 일정을 마친 뒤에는 몽골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의 호텔에서 공격했던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 무장 반군이 정부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은 2일 오전 알샤바브 무장 반군 3명이 정부군과의 치열한 총격전 끝에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반군들은 전날인 1일 모가디슈의 엠바세더 호텔로 들어가 인질 등을 살해하며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호텔에 붙잡혀 있던 인질 57명은 이날 오전 무사히 구출됐지만 이번 공격으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숨을 때는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듯 적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고 번개처럼 신속히 움직여 적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유명한 손자병법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받는 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겠죠. 중국군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개발하고 연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방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기술을 뜻하는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이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실전 배치되는 것인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스텔스 전투기는 고사하고 아직도 1960년도에서 70년대에 도입된 낡은 미그기가 대부분인데다가 기름마저 부족해 비행 훈련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군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이번 젠20 전투기는 그 가시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에서 32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에서 30도, 신의주 15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5에서 26도, 함흥 14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5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The Wonders의 노래입니다. That Thing You Do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중국인들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사들이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계속된 폭우와 홍수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기업을 지원하는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예, 중국인 투자자들 때문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예, 최근 국제자본시장에서 중국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데요.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에 이어서 요즘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까지 투기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마구 사들여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무려 16%나 급등했다고 전하면서 중국 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가상화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예, 이 비트코인은 2009년 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와중에 인터넷상에서 탄생한 전자화폐인데요. 중앙은행 같은 발급 기관 없이 이 개인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 어디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인 화폐로는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요. 하지만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비트코인 거래를 공식적인 경제 활동으로 승인하는 사례가 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인들이 왜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예, 전문가들은 이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과 미국, 호주 등의 부동산 시장, 국제 원자재 시장 등에서 이미 충분히 이익을 본 중국의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데다가 위안화의 가치가 앞으로 더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한몫하고 있는 걸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는 신규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한머니, 이 단기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최근에 이 비트코인 신규 등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예, 또 중국 당국의 엄격해지는 자본 통제 탓에 이 중국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유로 꼽히는데요.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또 중국에서 이 개인 간 금융 사기 사건이 성행하는 탓에 이 중국 정부 당국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이 해외 밀반출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이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인기가 상당한 것 같군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국제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줘야 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산업을 조사하는 기관인 비트코이니티에 따르면 현재 중국 위안화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국 달러 가격보다 7.2% 더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시대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서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화의 가치가 줄고 떨어지고 있는 게 큰 요인인데요. 금융기법 컨설팅 업체인 카프론 아시아 측은 중국 투자자들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전자화폐 비트코인 중국인 투자자들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예, 비트코인 정보업체인 이 blockchain.info가 집계한 이 비트코인 가격은 이 목요일 기준으로 537달러 28센트로 일주일 만에 20%가 훨씬 넘게 뛰었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 이후 계속해서 이 최고 가격을 갱신 중인데요. 2014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비트코인의 총 가치가 일주일 사이에 14억 달러 이상 불어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유럽에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독일과 프랑스에서 지난 사흘 동안 계속된 폭우와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요. 유적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 목요일까지 적어도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사망자의 대부분은 독일인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인명피해 외 물적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요.
예, 주민들의 주택과 차량이 파손된 건 물론이고요. 프랑스 루아르 지역의 경우 16세기에 지어진 관광 명소인 샹보르 성이 침수돼서 이 성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또 프랑스의 센강이 범람 때문에 지금 접근이 봉쇄됐고요. 일드 프랑스 주에서는 루앙강 두 개 갑자기 무너져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은 비상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 쪽의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이는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예, 독일 남부에서도 이 폭우에 따른 급작스러운 홍수로 주민들이 이 지붕 위로 대피했다가 긴급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레겐강 유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조난 상태에 빠졌던 학생 20여 명이 구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비 피해가 심한 독일 바이에른주는 긴급 재난구조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네, 자, 유럽 지역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온 건가요?
예, 프랑스의 경우는 이 5월 중에 강수량이 18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루아레 지방은 평균 6주 동안 내릴 강수량이 단 사흘 동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예, 프랑스 당국은 이 파리 센느강이 금요일 밤까지는 5.5m 수위에 달할 걸로 예보하고 있는데요. 이 수위가 6m를 넘어서면 이 주변 전철의 지하 노선이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폭우는 독일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6시간 동안 1제곱미터 면적에 35리터 비가 집중되는 이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독일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군요.
네, 일본 정부가 최근 국제회의에서 이 한국의 국책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공적 금융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 제기해서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예, 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요.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선분야회의에서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일본은 이 회의에서 한국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세계 단일 시장인 조선업 특성상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의 국책은행이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일본이 문제를 삼는 것, 왜 그럴까요?
네, 이 배를 만들고 판매하는 조선업은 이 업종 특성상 이 국제 거래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 단일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이라는 한 특정 업체가 한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 조선업체들에게는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적한 이 시장 왜곡이란 세계 각국 업체들이 공정하게 거래를 하지 못하고 특정 업체가 부당한 지원을 받아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한국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원이 시장 원리에 입각한 판단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 목요일 BOA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회의 시작부터 문건을 돌리면서 한국 국책은행의 대우조선 해양 지원 문제를 문제 삼았다면서 이에 대해서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했지만 일본은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본 국토교통성은 다음 회의에서도 공적 지원에 의한 시장 왜곡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경쟁국 업체들을 견제하는 조치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OECD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 OECD가 어떤 모임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이름을 가진 이른바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통하는데요. 지난 1948년 유럽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서 미국의 후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유럽 18개 나라가 OEEC, 유럽경제협력기구로 뭉쳤고요. 이후에 1961년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OECD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모두 34개 회원국으로 몸집이 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외교정책 연설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중에서도 아시아 출신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또 미국인 사망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늘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현재 외교정책에 관한 중요한 연설을 갖고 있죠?
네, 현재 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기도 하죠. 자신의 외교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내놓은 외교 관련 공약들, 또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우방국들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적대국들은 더 대담해지는 등 미국이 위험에 처지한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구체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어떤 그 외교 정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 구시대의 산물이라면서 무용론을 제기했고요. 또 일본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또 멕시코의 국경에는 큰 장벽을 쌓겠다. 그것도 이제 멕시코의 돈으로 쌓겠다고 해서 멕시코 정부의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
클린턴 후보는 이런 트럼프 후보의 과거 발언 또 공약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동맹국들이나 전략적 동반자들과의 유대관계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경제는 트럼프 후보가, 외교 쪽은 클린턴 후보가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외교 분야를 책임지는 국무장관을 지냈는데요. 예, 오늘 연설에서도 국무장관 재임 시절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이끈 점 등을 언급하면서 풍부한 외교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클린턴 후보가 외교 정책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히 이제 유권자들의 성향에도 이제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 유권자들 가운데는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를 강조하는 클린턴 후보의 외교 정책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의 정책 기조가 특정 당에 취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무당파 유권자, 그러니까 지지하는 당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유권자의 약 21%, 또 공화당 유권자의 32%가 테러리즘, 또 안보를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16%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클린턴 후보가 외교정책, 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은 아니지만 아직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클린턴 후보의 이 연설에 앞서서 이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향해서 역시 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이 클린턴 후보를 향한 비난의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제 트럼프 후보가 운영했던 트럼프 대학이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클린턴 후보도요, 트럼프 대학이 사기라고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이 트럼프 대학에 등록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을 상대로 거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 트럼프 후보는요,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계정 문제를 다시 문제로 삼았는데,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이 개인 이메일 계정 또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한 것은 연방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클린턴 후보는 대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 트럼프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요.
네. 사실 뭐 직접적으로 겨냥한 그런 비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인디애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판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이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이 각 이 미국인들의 살림살이에 중점을 둔다면, 혹은 이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이나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나설 후보를 찾는다면 공화당의 논의는 완전히 어긋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면 미국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후보가 있는데, 이런 후보는 이 인종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반목한다면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 뭐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건 트럼프 후보가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예.
직접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정면으로 비난을 한 것이죠.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혔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제 클린턴 후보가 선두고요. 버니 샌더스 후보도 여전히 이 캘리포니아주 경선을 앞두고 집중적인 이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가 곧 명확해질 것이라고만 언급을 했을 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머지않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이민자 유입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최근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가 더 늘었다고요?
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이민연구센터가 이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온 이민자 수는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특히 앞선 2년, 그러니까 2012년과 13년 2년간에 비해서 39%나 늘어난 건데요. 이민연구센터는 미국으로 오거나 미국을 떠난 이민자들의 수를 모두 집계했고, 또 장기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죠?
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출신으로 증가폭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합법적인 이민의 경우에 아시아계의 비중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인도와 중국 등에서 장기 취업비자로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불법 이민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미국과 가까운, 그래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올 수 있는 이 중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최근에 불법 이민 단속이 미국에서 위축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오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6 회계연도 들어서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미성년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0%,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미성년자들이 국경을 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에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이런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추방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미국 정부도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용시설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들어서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하는 그 행정명령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 발표가 됐죠. 사실 당시에 이제 공화당 의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기존의 미국의 이 이민 시스템으로는 고질적인 이민 문제를 개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의회 다수인 공화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번번이 가로막혔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관련 이민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한 조치가 눈길을 끌었고 또 공화당으로부터는 많은 비난을 받았죠.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불법 이민자를 다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는 더욱 엄중하게 가려내서 추방을 하되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추방될 염려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고요. 또 이들이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성실하게 이런 세금 납부의 의무를 잘 이행을 한다면 미국에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길도 열어주자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의 반발이 크고요. 또 일부 주정부들도 이 오바마 정부 이런 행정명령이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이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네. 자, 이렇게 이민자들이 미국에 많이 오는 이유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부분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죠. 또 기회가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공을 꿈꾸면서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이제 경제적인 성공을 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민자들도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미국에 오고 있죠. 특히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한 이민연구센터도요. 지난 2년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온 이민자가 크게 증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기간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인의 사망률이 10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를 미국인의 사망률과 관련한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인 인구 10만 명당 729.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에는 72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명 정도 늘어난 것이죠. 또 지난 2005년 이후에 미국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사망 원인도 나왔습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인의 사망 원인으로 나열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총기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또 약물 과다와 자살,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또 고혈압,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모두 이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 과다 복용의 경우에요. 지난 2014년엔 10만 명당 약 14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약 15명으로 늘었고요. 또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는데 사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그동안에 계속 조금씩 낮아져 왔는데 이렇게 사망률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변하지 않은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10년 만에 어쨌든 이렇게 미국인의 사망률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뭐 정확한 이유 몇 가지를 콕 집어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센터의 파리다 아메드 연구원은요. 미국의 사망률이 10년 만에 증가한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올해 통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망률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추세가 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약물 과다나 자살, 또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이 미국인의 생활 방식, 또 의료보건 체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의료비로 연간 무려 3조 달러나 지출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사회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뭔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 사망률이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수십 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뭐 과거에 비하면 사망률이 크게 준 상태입니다. 1950년 통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미국인의 사망률이 10만 명당 1,446명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는 729.5명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나온 상태니까 거의 이 반으로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입니다. Sweet Caroline 함께 들어보시죠. Where it began, I can't begin to knowin', but then I know it's growing strong. Wasn't the spring, and spring became the summer. Who'd have believed you'd come along? Touching hands, reaching out, touching me, touching you. Don't seem so lonely. We fill it up with only two. And when I hurt, hurting runs off my shoulders. How can I hurt when holding you? Touching warm, reaching out, touching me, touching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평화봉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평화봉사단은 한때 전쟁으로 얼룩졌던 두 나라 사이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평화봉사단이 무엇인지 또 미국의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평화봉사단의 시작.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미평화봉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평화봉사단은 자원봉사 활동이 국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미국의 대표적인 해외 봉사기관인데요. 영어 명칭은 피스코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평화봉사단은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1960년 10월 미시간 대학교에서 있었던 연설을 통해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1961년 3월 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이 활동은 케네디 대통령의 뉴 프론티어 정책, 즉 신개척자 정책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평화봉사단의 활동.
미평화봉사단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교육과 농업, 무역, 기술개발과 지역사회개발, 위생상태 개선 분야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 해당 국가를 지원하고 발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또 자유와 평화라는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That hundreds of others of young Americans and older Americans who go overseas to show our best side, to show how much we desire to live at peace, there can be no greater service to our country and no source of pride more real.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육상 발표를 들어보셨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은 미평화봉사단이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고 해당 국가를 돕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약 2년 동안 해당 국가에 머물면서 그 나라의 언어와 풍습을 따르고 그곳 국민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이런 방침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큰 거부감 없이 미평화 봉사단원들을 받아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활동한 평화 봉사단의 총 인원은 20만 명이 넘고 파견된 지역만도 140여 개국에 달하는데요. 1961년 16개 나라에 900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966년에는 52개 나라, 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해외로 보낼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봉사단 파견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60여 개 나라에 6천 명가량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평화봉사단 출신 인사.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평화봉사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갖고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능력과 지도력을 키워왔는데요. 대표적으로 2004년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하고 2005년부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북핵육자회담 미국 대표는 외교관이 되기 전인 1974년부터 2년간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역시 주한미국대사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수석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캐슬린 스티븐슨 전 대사도 1975년부터 2년간 미평화봉사단원으로서 한국 부여와 예산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했는데요. 심은경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70년대 그 충청남도에서 살았을 때 자전거 많이 탔어요. 그때 그 비포장 길인데 또 네. 농길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때. 네. 네.
스티븐슨 전 대사는 평화봉사단 활동 당시 한국말을 배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국말도 잘해서 재임 당시에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미국의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학창시절 미평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eace Corps is a life-defining leadership experience. Volunteers live, learn, and work with a community overseas for 27 months.
이처럼 미평화봉사단의 활동은 미국과 수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한 사례가 많아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 평화봉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한국이 꼽히는데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약 2,500여 명의 젊은 미국인 봉사자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전수하고 봉사활동을 펼쳐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걸 도왔습니다. 또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통해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미 평화봉사단 활동 지원을 통해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라잡기, 오늘은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미평화봉사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It'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We'll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We're almost done, though. Let's just move the rest and finish it up today.
No, I can't.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please.
Fine. We'll wrap up tomorrow then.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야, 내 차고로 무거운 상자들어 나른 게 벌써 2시간째야. 우리 그만 좀 하자, 응? 라고 하니까 제이슨은 야 이제 거의 다 했어. 그냥 오늘 끝내자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아유 난 더 못하겠어.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마저 하자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그래 알았으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let's call it a da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We are almost done, though. Let's just move the rest and finish it up today.
No, I can't.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please.
Fine. We'll wrap up tomorrow then.
Today's phrase is let's call, C-A-L-L, call it a day, D-A-Y, day. Let's call it a day. To say let's call it a day is a way of suggesting that it's time to stop doing something, usually because of tiredness. 네, let's call it a day는 대개 일을 하다, 지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죠. In today's conversation, Mike suggests that they should call it a day because he is feeling tired. Especially because he has been moving boxes for a very long tim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We've worked long hours today, and since we're both very tired, let's call it a day.
라고 하면, 우리 오늘 일을 아주 많이 했더니 지치네. 이젠 그만 좀 하자.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let's call it a day. Call it a day가 무슨 뜻인지 좀 더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We are almost done, though. Let's just move the rest and finish it up today.
No, I can't.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please?
Fine. We'll wrap up tomorrow then.
Let's review. Let's call it a day means to stop doing whatever you are doing, especially because you've been doing it for a long time or because of tiredness.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로버트 팔머가 부르는 Bad Case of Loving You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미국은 날로 악화되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과 점증하는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각계각층에 국가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성향의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베네수엘라가 당면한 실질적인 경제, 정치, 사회적 도전에 극복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현재 식량과 약품, 전력,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 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수도 카라카스의 거리로 뛰쳐나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임을 촉구하는 국민 소환 투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경제 파탄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생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초당적으로 연합해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들이 난국 타개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나 이런 노력이 실패로 끝난다면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베네수엘라가 이 국가적 난제를 평화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모든 베네수엘라의 정당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 국민들의 의견과 법치, 권력 분립,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며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